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유세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유세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일주일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옵소서. 사탄이 말씀을 회방치 못하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선포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를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인정해왔던 절대적인 기준들이 흔들리는 세대, 절대적인 기준이 허물어져 가는 세대라고 아마 오늘날 이 현대 사회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있다고 믿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한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자신이 판단할 때 옳은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2019년 오늘날에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 3,500년 경쯤에 사사시대가 있었는데요. 사사시대를 성경이 평가하면서 한 줄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그 시대를 평가하는 그 구절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사사기의 후렴구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 반복되는 구절 중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인데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서 살아갔던 세대라. 아마 오늘날 이 현대사회를 묘사할 때도 정확하게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회는 결국에는 무질서한 사회가 됩니다. 불의한 사회가 되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오해가 있다면 어떤 법, 규율, 이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규율이 있고 많은 규칙이 있는 학교는 좋지 않은 학교, 또 나라에서도 법 같은 것도 어떤 규칙 같은 것도 다 철폐하면 좋은 나라, 그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각 개인의 삶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고, 아마 지옥을 묘사한다면 무법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런 법도 없이 살아가는 장소라고 우리는 그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종교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접근해 나가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서요, 교동문 때도 읽었고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었던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어떠한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참 중요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설교만큼은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쳐다보시는 분들은 좀 고개를 들고 저를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십계명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가?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는 먼저 굉장히 중요한 한 요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십계명의 그 서문에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내용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모세 언약이라, 시내산 언약이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많은 묘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가 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그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는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출애굽기로 나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야훼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야훼라고 하는데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다, 나는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소개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율법인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를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십계명을 생각할 때 무거운 마음으로 또 억지로 의무를 감당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십계명을 오해하는 길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뭐 신약의 용어로 얘기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죄악의 멸망에서 건져낸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와 구원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인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또 기독교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해왔던 어리석은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십계명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고 굴레를 씌우는 것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가장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 해석을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못 해석해서 백성들의 무거운 짐이 되게 하였고 백성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으로 이렇게 해석되도록 했던 그 책임을 물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 계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고 단순히 계명을 던져주고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하면 비난하고 또 책망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계명에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오늘날 컴퓨터를 통해서 기계들이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해놓으면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조건 덮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셨는가? 그 의도와 목적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 어리석은 그 실수들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짐이 되거나 우리의 굴레가 되거나 우리의 족쇄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명기를 읽는 우리에게는 참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19장 20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을 다 버리십시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예배 순서 가운데 성시교독의 십계명을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교회야, 자유가 없을 거야, 은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방문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직까지 시대가 언젠데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계명을 주시는가, 이 율법을 주시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은 구원의 은혜 아래서 해석되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패러프레이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또 다르게 좀 의역을 해본다면 십계명은 구원의 은혜 아래서 해석돼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증거한 진리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제대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 친구가 또 연인들이 이렇게 교제를 해나가면서 깊은 교제로 나아간다는 것은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야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는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계명을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십계명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특별한 계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가나안 백성들 가운데는 인간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오랫동안 왕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때가 되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세우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인간 왕이 없었어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선포하셨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내내 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행진할 때에도 항상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또 진을 치고 머물 때에도 이스라엘의 진영의 가운데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의 임재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이었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저는 이 시간에 잠깐 간략하게, 매우 간략하게 십계명의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서 근거한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요. 5장 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시간과 정성과 보화를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즐겨 사용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계명은 이러한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10계명은 부정명령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는 긍정명령으로 이 부분을 좀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나는 너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였으며 나는 너를 지금까지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해 주노라. 그러므로 너는 나만을 섬기며 신뢰하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1계명에 담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셨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셨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얼마나 당연한 것입니까? 그 어떠한 관계보다도 자녀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보다도 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그 관계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는데요.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해서 표현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그렇게 크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또 미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표현해 보라고 제가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실패할 겁니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화가라 할지라도 아마 마음에 있는 것을 정확히 표현해낼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어떤 표현에 있어서 한계죠.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으로 표현되거나 설명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고 창조된 피조세계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성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2020년 달력을 주문하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는 그 달력이 있어서 제가 주문했다 취소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예수님께 형상이라고 그려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상상으로 그린 것이죠. 예수님이 뭐 사진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 교회는 어떤 뭐 성화 같은 것을 이렇게 걸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위대성을 아무리 탁월한 그림이라 할지라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한국에 그 피겨 여왕이라고 불렸던 김연아 선수 동상이 건립이 됐다가 세금 낭비라고 하는 그 혹독한 비난을 받는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보니까 그래서 김연아 선수는 좀 이렇게 외모가 탁월하잖아요. 근데 동상을 보니까 조금 외모가 많이 딸려요. 그거를 동상이라고 딱 만들어 놓으니까 당사자인 김연아 씨도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내가 저렇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또 김연아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불쾌한 거죠. 국민의 세금을 쏟아내갖고 저런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뉴스가 막 비난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십니다. 상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저도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아들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왜냐하면 아들들, 자녀들, 뭐 딸들, 전 딸이 없으니까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들이나 딸들의 행위가 부모에게 직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행하고 또 칭찬을 받으면 부모도 같이 이렇게 칭찬을 받지만 또 비난받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도 같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목칠을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 상계명입니다. 나의 언행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마 십계명 중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계명은 이 사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계명의 원리는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했다면 주일에는 내가 주는 안식과 평안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뭐 공부하는 학생들 가운데도 주일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6일 동안을 열심히 공부했다면, 6일 동안을 열심히 일했다면 7일에는 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어느 신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현대 언어로 바꿔서 표현을 했는데 그 신학자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 신학자는 유급 휴가를 주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휴가를 가는데 평상시 일하는 거하고 똑같은 페이를 주는데 유급 휴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을 게으르게 살았다면 주일날 안식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6일 동안을 성실하게 일했다면, 그리고 6일 동안을 성실하게 공부했다면 7일날은 내가 너의 삶을 보장할 테니까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라는, 쉼을 쉬라는 축복의 날이라는 겁니다. 뭐 이 말씀을 통해서 6일날 공부를 하면, 그 주일날 공부를 안 하면 다 뭐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성공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친구가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에 그 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친구가 있습니다. 졸업생이 한 800명 정도 됐는데, 보통 이제 1등에서 20등까지는 장학금을 주는데, 거의 뭐 스카이 출신들이 다 그 20등을 다 메웁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수석으로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유학을 가서 이제 교수를 하겠다고, 박사학위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저도 미국에 오다 보니까 그 친구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박사학위를 못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탁월한 지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못 끝냈지? 알고 보니까 건강이 급속도로 약해져서 더 이상 공부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면 남보다 더 잘 성공한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그 책임진다는 것이 꼭 세상적으로 탁월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지실 테니까 안식일에는 쉬어라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부모와 자식의 질서죠. 그리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 사회 안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인데요. 그것은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설령 원수 갚을 일이 있거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기라. 내가 생명의 주인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이죠. 그것은 결혼의 관계, 결혼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존귀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남의 것을 도둑질합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였고, 또 앞으로도 미래에도 내가 여전히 너의 필요를 공급할 테니까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일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을 심판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짓 증거. 하나님이 심판주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 왜 탐을 냅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적극적인 명령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만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만족이 되어줄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계명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박탈을 하거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계명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런 계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십계명을 누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의 얘기를 잠시 해드렸는데 오늘도 조금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내 아들을 어떻게 내 장기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면 바칠 수 있겠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인가.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불가능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는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배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개될 것을 설명할 재주는 없죠. 누군가에게 설득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의 선하심을 신뢰하였고 그래서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됐습니까? 이삭에게 손해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신뢰한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린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희락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찬송할 때도 여러분들 얼굴 이렇게 제가 많이 쳐다보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곁눈질로 이렇게 보는데 막 기쁨에 감격에 겨워서 찬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저는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음악을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크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소리를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르는데 좀 여러분의 막 찬송 소리가 메아리 쳐서 이렇게 저한테도 좀 울림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의 축복에 보면요. 희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그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이라는 것이 있죠. 즐거움인 것이요. 구원을 생각하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각자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뭐 어떤 여러분이 갖고 싶은 선물을 받았다면 그걸 생각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거 그런 게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갑자기 어두운 마음에도 빛이 비춰지고 감사가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구원의 확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 뭐 구원을 받지 못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순례의 길을 끝마치면 하나님께서 나를 팔을 벌려 맞아주실 것이다. 그 영광의 나라에 대한 확신. 그래서 죽음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도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순간이 가까이 왔구나. 이대명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지막 호스피스로 그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호스피스로 가실 때 그때 저하고 이제 에스더 어머니가 응급실에 이제 갔는데 의사의 얘기가 오랫동안 이 레이저 그 방사선 치료를 해가지고 이 척추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그 진통제로도 진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 계신 그 침대에서 이제 이동하는 침대로 옮겨야 되는데 얼마나 아픈지 막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좀 진정이 된 다음에 목사님 어떠세요? 라고 제가 질문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참 잘 됐습니다. 참 잘 됐습니다. 제 속으로 뭐가 잘 돼요, 목사님? 이제 척추가 부러졌으면 그 고통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호스피스 가셔서도 이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인간의 몸에 가장 중심이 되는 뼈가 부러졌는데 그런데 그냥 가식적으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참 잘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 붙드시더라고요. 아, 저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 여태까지 30년 가까이 섬겼는데 제 종말이 너무 비참합니다라고 원망이 아니에요. 너무 잘 됐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또 거기 계셨던 에스더 어머니를 위로하시더라고요. 이런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평강. 이 모든 축복이 다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온전하게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에 들어갔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불행했던 시대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사기의 후렴구.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도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부터 믿음의 순종이 있으시길 바라고 또한 그러한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많아질수록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선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의심치 않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계명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곱씹어 보며 우리가 더 곰곰이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더욱더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